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혼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세상 만민의 그 복의 근원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근거해서 그분의 친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향한 위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구약 역사의 전반을 통해서 일관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된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과 신앙의 모습들은 사실 복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보다는 사실은 훨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펼쳐내고 있는 삶과 신앙의 실상들은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다 또는 수치스럽다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오히려 사치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극히 비참하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참담한 패배와 실패가 연속되고 반복되는 두렵고도 절망적인 긴 역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했던 그 슬프고도 비통스러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특히 그들이 경험했던 가장 두렵고도 가장 비극적인 세 가지의 사건을 꼽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로 인한 사사시대의 몰락이 그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주전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 군대에 의한 성전 파괴, 그리고 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및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그동안 체험했던 가장 비극적이고도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6절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후에 주후 586년에 이루어졌던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파괴에 완전한 전조가 될 것임을,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한 그 파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재판이 될 것을, 재현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6절 구약 1092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었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마지막 바벨론 군대에 침공을 예고하고 경고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거역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과거 사사시대 말기에 초토화됐던 그 실로의 성막과 바로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바벨론 군대에 의한 그 처참한 멸망의 현장이 다름 아닌 이 실로 성읍의 파괴와 그 초토화의 그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후에 두고두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여야만 하는 매우 엄중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침공에 들어온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한 가운데서 그 모든 민족과 나라가 파멸 속으로 몰려들어가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극적으로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에 머무르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미 앞단락에서 기술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면서 또한 그 패망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뚜렷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비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비참한 최후는 바로 그가 다스리며 지도하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참담한 그리고 처참한 운명 그 자체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다는 그 소식을 아주 숨가쁘게 전하는 한 전령의 등장으로부터 급박하게 전개가 됩니다. 아마도 그 전쟁터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패잔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실로 성읍으로 뛰어 들어오자마자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당했고 블레셋 군대는 이 실로 성읍을 향해 물밀듯이 진격해오겠다는 너무도 두려운 소식을 울부짖듯이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외침을 들은 이 실로 성읍의 모든 주민들은 순식간에 큰 혼란과 혼동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야말로 참 수많은 피난민과 많은 참 울부짖음이 뒤엉킨 아비규환 그 자체를 이제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내어보낸 그 상황에서 그 법궤가 걱정이 되고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에 노심초사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갑자기 온 성을 뒤흔드는 고함과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매우 놀라고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이제 전쟁에서 막 돌아온 그 패잔병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급히 이 패잔병을 만나서 그에게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전말을 듣게 된 이 엘리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즉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패배한 것은 물론이고 엘리의 아끼는 그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처럼 걱정했던 하나님의 법궤는 그만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는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던 것은 적에게 빼앗겼던 경험은 바로 이 한 번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있어서나 너무도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그만 기절하다시피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란 엘리 제사장은 그만 앉아있던 의자에서 굴러떨어지고 그 바람에 그만 목이 부러지면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에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경고해 두셨던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액면 그대로 빈틈없이 확실하게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4절 그리고 3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와 같은 패역한 그리고 불순종하는 엘리 가문에 대한 멸문 지화가 확실하게 경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이와 같은 돌발적인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즉 엘리 제사장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사인은 그의 목뼈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 엘리의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죽음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고 비둔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참사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결과이고 엘리 제사장 본인의 죽음은 너무 나이가 많은 연로한 노인이 자신의 뚱뚱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실수로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일어나게 된 단순한 사고사라는 뜻인가 라는 점을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엘리의 죽음이 의자에서 불러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그와 같은 단순한 원인을 간접적인 뜻에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라면 엘리가 죽게 된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한 그 내용을 굳이 이처럼 자세하게 밝히고 드러내어서 분명하게 기록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기록해야만 하는 많은 사실과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요약하고 최대한 압축해서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최초의 동인들, 즉 그의 죽음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과연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그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있는 내용들의 그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먼저 나이가 많고 비둔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게 되죠.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은 사무엘서 기자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그 신체적인 상태,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나이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 15절과 3장 1절 그리고 2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을 이룹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때에 엘리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3장 1절과 2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1절부터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결국 이 병행하는 몇 개의 본문들을 통해서 오늘 18절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통치하심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영적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엘리의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력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동일한 18절,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비둔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둔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어원, 비둔하다는 말의 그 어원에 대해서 학자들은 2장 19절부터 20절에 30절에 이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는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음을 아주 중시합니다. 2장 19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절에 2장 19절 29절입니다. 2장 29절부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29절에 보시면 나보다 중히 여겨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중히 여기라는 말이 비둔하다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또한 30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또한 비둔하다라는 말의 어근과 동일하지요. 따라서 오늘 18절, 4장 18절이 담고 있는 이 비둔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신체적인 뚱뚱함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들을 중히 여기고 자기 자식들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서 스스로를 살지온 엘리 자신의 영적인 비둔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하지요. 그렇다면 결국 엘리의 비둔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중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을 멸시하고 경멸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리지 못하는 엘리의 타락한 영적인 파산 상태를 정죄하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18절에는 사무엘서 기자가 당시 엘리 제사장의 이와 같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그것을 증거해주는 매우 결정적인 독특한 단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자라는 단어입니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사실 이 흥미로운 단어는 이미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용이 먼저 되었습니다. 13절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1장 9절 사무엘서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참 재미있게도 엘리의 행동 거지를 표현할 때에 반드시 의자가 따라 나옵니다. 이 의자라는 단어는 사실 원어를 이렇게 밝혀드리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닙니다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키세라는 단어입니다. 좀 뭐 어렵지 않은 단어죠. 키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41장 40절 즉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가 그에게 모든 전권을 이양하면서 너는 모든 내 백성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다만 너보다 위에 있는 것은 우위에 있는 것은 내 왕자일 왕위일 뿐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바로가 자기의 왕위를 지칭할 때 바로 이 키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바로 이 키세라는 단어는 창세기 41장 40절 이후서부터 쭉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하 오늘 사무엘서가 속한 사무엘하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왕좌나 왕위를 가리키는 표현에서 벗어난 법이 없습니다.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엘리와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의자라는 표현으로 해석된 것 외에는 한 번도 왕좌 또는 왕위라는 개념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약 135회가량을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좌, 하나님의 보좌나 또는 세상 왕의 어떤 왕위나 왕좌를 뜻하는 단어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시편 전체에서 일곱 번 정도를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 본래의 개념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시편에 사용된 모든 경우는 왕좌나 왕위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엘리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 키세를 만들었다거나 이 키세에 앉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엘리가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데 그와 관련된 이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봤을 때에도 매우 역동적으로 엘리보다 훨씬 위대하게 참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인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키세에 앉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독보적인 후계자였던 바로 직계의 후계자였던 이 사무엘마저도 이 키세를 다시 만들었다거나 그 키세에 앉았다는 기록이 없지요. 아마도 이 엘리가 앉았던 키세는 블레셋 군대가 이 실로 성읍을 초토화시키면서 이것도 아마 다 산산조각을 내고 부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복원했다거나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지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스라엘 왕정체제가 이제 사울의 등극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왕좌에 마땅히 앉아서 통치할 그 위치에 부름받았던 이 사울 왕조차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이 키세를 앉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이야기에서 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키세라는 이 단어, 특별히 키세라는 의자에 앉아있는 이 엘리의 이미지는 상당히 중대한 그리고 심각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엘리가 아마도 자신의 분수와 본분을 망각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키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가장 뭐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인데요. 신명기 17장 18절 14절부터 20절을 쭉 보시는 중에 18절을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왕정체제가 어느 땐가는 시작이 될 터인데 그때 이러이러한 지침을 따르라는 말씀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17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18절 초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바로 이 왕위가 키세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는 신명기 17장에서 지금 예언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마치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 양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당시에 이미 왕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던 주위의 이방 민족들의 사례를 거울 삼아서 아마 거창하게 멋진 왕좌를 하나 만들어서 성소 옆에 배치해두고 그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는 제사장과 사사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그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만한 이스라엘의 왕위를 충분히 그것을 차지할 만한 그 자리에 버금가는 위치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합법적인 왕위, 즉 이 키세는 오직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만 돌려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부터 그 이후에 비로소 이 키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를 쓴 사무엘 기자는 이 키세라는 단어를 엘리와 관련된 세 번의 의자로 번역된 단어 이외에는 다윗과 그의 후손과의 관련성에서 이 키세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키세가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보좌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대변하는, 대신해서 행사하는 메시아적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엘리는 하나님의 보좌 또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그 메시아적 왕의 왕좌를 의미하는 이 키세를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함부로 앉아 군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오용하고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스스로가 찬탈하는 매우 무엄한 신성모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함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앉아서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그 자리인 키세를 함부로 취해서 앉아버렸던, 그리고 그 위에서 거드름을 피며 이방 열방들의 그 세상 왕들의 하는 행태를 따라서 교만하게 행했던 그 엘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부인하는 바로 그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행위, 바로 그것이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그야말로 심각한 자기 숭배에 패역 부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를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비극적인 파국으로 몰고 갔던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그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왕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이 가질 수 있는지를 분명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엘리의 범죄로 말미암은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이 패배와 패망을 통해서 참 두려움과 때로는 슬픔과 어떤 비극적인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유혈낭자한 그 처참한 패배, 그리고 언약궤의 빼앗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분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기보다는 그저 피상적인 교훈에 머무른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와중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분명하고도 조용하게 그분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망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시고 경고하셨던 그 예언과 경고가 그대로 성취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예고된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방황하게 하는 거짓 목자들을 제거하시는 분명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참으로 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전혀 수긍할 수 없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참 일로 입으로 담지 못할 악행과 폐역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망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그러한 거짓 목자들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잠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실로 성소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받은 모욕보다 훨씬 더 큰 모욕을 아주 오랜 동안 그리고 심하게 당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치욕을, 그와 같은 모욕을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 제사장에게 분명한 주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 예언된 심판과 저주를 행하심으로써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기 백성 되심을 확인하시는 독특한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패배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을 결코 방해할 수도 막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패배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더욱 드러낼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나 그 실패와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삶이라는 것이 과연 불가피한 선택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결코 우리의 범죄와 실패를 정당화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도 결국 하나님은 해내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일하심,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함께 동참하고 즐거운 뜻과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불필요한 그와 같은 비참한 비극과 그 참담한 운명을 우리가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루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즐거운 뜻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소망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누리고 그것을 풍부하게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이것이죠. 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손에 매를 맞으면서 갈 것이냐. 우리가 어차피 주님의 선하신 목적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일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불순종보다는 순종함으로 범죄함보다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의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어떤 보탤 것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오직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위대한 목적과 그 계획 속에서 그분과 동의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청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삶의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평강을 우리가 누려받을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으로 부여하시는 그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모든 우리 교우들이 이와 같은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구원 경륜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기쁨으로 동행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늘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으로 늘 체험받으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바로 저희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일생토록 누려받게 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